그가 미국의 힘이 합쳐질 것이고 이 두 세력이 온 세상을 하나로 합하여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적 예언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공격하는 그 방법의 제일 선봉에 나설 하나의 이론적 근거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다 모여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또 하나의 그 세력은 강신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세력이 성령의 모습으로 강신술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아주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일요일 법령의 시행은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이 일요일 법령의 여파가 아주 보편적으로 인간 세계를 점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엄 가운데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고 이것이 보편화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큰 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합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초월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연합운동은 진리를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연합운동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의 핵은 일요일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은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은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권위가 잠시 대립한 후에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은혜의 시기가 있은 후에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선언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있어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요의 법령과 함께 마지막 늦은비 성령 운동과 함께 잠시 계속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선언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서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로운 자가 타락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재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일곱 개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열 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과 같은 원리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가실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일곱 재앙을 첫 번째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인데 바다가 피가 되면 바다 속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필요한 산소량의 70%가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생성이 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산소가 끊어지면 인간은 정말 생존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강과 물의 그런 식수가 피가 될 것입니다.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이 또 네 번째 내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해가 내릴 것이고 갑자기 다시 흑암의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뜨거움과 갑작스러운 이 추위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물질들이 파괴돼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은 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기또라고 하는 말이 더해져서 하르 무기또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기또는 예루살렘 북방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 이름이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기또는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가 바로 무기또였습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면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게 됩니다. 아주 요새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하면 무기또라고 하는 이름이 연상되었던 것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마지막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이 싸움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전쟁은 일곱 번째 재앙에 나타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선악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마치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공격한 곳에 몰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27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흑암이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들 때 갑자기 짙은 암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비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흑암 중에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장면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묘사된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런 소리와 함께 하늘에 그 흑암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한 영광이 나타나면서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 장면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믿어도 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주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던 의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재림하실 때 주님은 땅에 발이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머물러 계십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과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로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때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죄악 중에 살던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을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멸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벗어내지 않은 사람들은 죄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사단이 묶이게 됩니다. 또 내가복음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요를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얼마 동안 결박하여?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도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결박된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인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재림 때는 보시는 대로 저와 같은 네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의인들은 하늘에 갔습니다. 사단은 묶어놓지 않아도 그 자체가 결박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살겠다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산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늘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악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사단이 이 땅에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노릇인가?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죽은 악인들이 왜 죽었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올 사람 같았는데 왜 못 왔을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저 사람이 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건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살피고 심판을 할 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천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 천년 동안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에 처해질 것입니다. 스바냐 3장 6절에 보면 내가 영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교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성도들은 하늘에서 심판을 했고 사단은 황폐한 세상에 홀로 남았다가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놓이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천년 뒤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난 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냐? 천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지구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들의 이름,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들의 이름은 오늘날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의 이름. 중동 지역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땅에다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차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입니다. 영원히 살지를 않고 천년 살다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땅이 발에 닿을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을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 중심지를 감람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이 내가 또 오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재림 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닿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후에 이 땅에 올 때 예루살렘도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을,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하여 시편과 마태복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흔히 그냥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이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별로 못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암을 읽다가 이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증언보암 3권 43페이지에 보면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온유는 힘없이 있다가 환난이 닥치면 맥없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 환경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행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 모든 구원받은 가족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상세한 기록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곽 위에, 성벽 위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 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겠다고 한 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날은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사람 이름.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곡은 예루살렘 북방에 거하면서 북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아까 성경제를 보니까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정리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두 부활이 있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재림 때 있고 악인의 부활은 세 번째 내려오실 때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는 한 번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인가?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죽었던 의인이 죽었던 재림 전에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여 잠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장면과 하늘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 번 죽습니다. 의인은 한 번 죽었다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재림 전에 우리의 운명이 다했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중학교의 모든 교우님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저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악의 진영이 정비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사단 마귀가 최후의 진군 명령을 내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래하여 이 땅에 모든 죄의 근원이, 죄의 결과가, 죄의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고 죄가 살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이 멸망의 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행한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초기문득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마지막 불타서 멸망당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사람들은 빨리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살 때 이 마지막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에 오게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또 부활한 악인들이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모든 인간의 고통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가, 시련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 있어요. 옛날 에덴 동산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이 가끔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선악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구 창조 때 이미 악의 세력이 우주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선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저주와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됨이 기록하라.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이 이 땅이 회복될 때 그 나라에 그 땅에 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